이 시간은 조금 전 봉독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중심으로 내 안의 선교사라는 주제 두 번째 시간 선교와 전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중동지역 아랍에미레이트 도시인 두바이에서 목회와 사역을 하시는 제이 맥 스타일스라는 목사님이 있는데요. 그분은 오늘날 개신교 영어권에서 전도하는 교회에 대한 가르침으로 가장 영향력 있게 전파하시는 그런 분 중 한 분입니다. 그분이 쓴 복음 이벤젤리즘이라는 책에서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텍사스주 어스틴에 위치한 한 교회에서 전도하는 교회에 대한 세미나를 그분이 인도를 하셨는데 세미나 중에 성도 한 분이 이런 질문을 하셨다고 합니다. 요즘 교회 주위에 베트남 사람들이 많이 이사를 오고 정착을 하고 있는데 교회는 그들에게 다가가기 위해 무엇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또 무엇을 계획해야 하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이 질문에 대한 스타일스 목사님의 답은 잠시 후에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은 어스틴 텍사스뿐만이 아니라 오늘 어느 지역 교회에 가도 들을 수 있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베이 지역을만 보더라도 참 오랫동안 백인들만 살던 지역 또는 흑인들 위주였던 지역에 이제는 다양한 피부색과 언어와 문화권에 속하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정착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한때 결혼하고 가정을 이룬 사람들이 다수였던 지역에 이제는 결혼하지 않고 또 생활비를 절약하기 위해 여럿이 한 집에 사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또 싱글 페어런트, 홀로 자녀를 키우는 사람으로 사는 그런 가족들의 모습들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변화에 적응을 못한 나머지 아직 많이 변화하지 않은 그 변화가 많이 이렇게 진행되지 않은 옛 모습의 동네를 찾아 베이 지역을 떠나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떠난 자리를 그들과 다른 문화권 사람들이 채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지역사회의 변화가 교회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특히 우리와 같은 한인교회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한인들이 미국 이민을 한 그 전성기였던 70년대 말에서 2000년대 중반 정도를 생각을 해보면 한국에서 이민을 와서 정착하는 수많은 가족들이 교회를 찾았고 그래서 한어 사역 중심으로 또 차세대를 위한 영어 사역을 겸비해 두면 교회를 찾는 사람들을 넉넉하게 챙겨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오랫동안 안정적이었던 이민교회의 모델이 흔들리기 시작한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요. 지난 10년간 한국에서 이민 오는 발걸음이 눈에 보이게 줄어들었고요. 또 이민교회들을 개척한 세대는 고령화되고 있습니다. 또 이민교회의 영어사역에 속했던 영어권 성도들이 이제 성인이 되면서 자기가 이민교회에 남아서 섬겨야 할 근거를, 이유를 찾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민교회라는 명목으로 한국어와 한국 문화권을 틀 삼아 그 안에서 안주했던 시대는 이제 막을 내리고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런 지점에서 제가 설교의 시작에서 말씀드린 그 일화의 질문, 그러니까 요즘 교회 주위에 베트남 사람들이 많이 이사를 오고 정착을 하고 있는데 교회는 그들에게 다가가기 위해 무엇을 계획하고 있고 또 무엇을 계획해야 하겠습니까? 라는 이 질문이 우리에게 더욱 광범위한 질문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주위에 사는 사람들, 그들에게 다가가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무엇을 계획하고 있고 또 어떤 계획이 필요할까? 라는 질문이죠. 우리 교회가 멕시코 아웃리치 전도대회에 참여하는 이번 7월 한 달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선교사의 소명을 생각하는 그런 주일 설교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내가 선교사의 소명을 받들어 내 안에 선교사를 일으킨다 라는 의미로 내 안에 선교사, 그 두 번째 시간인 오늘은 선교와 전도가 본질적으로 무엇인지 함께 생각하는 시간으로 마련했습니다. 선교와 전도에 대해 자신 있어 할 성도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선교와 전도는 나를 버리고 타인을 앞세우는 헌신을 요구하기 때문이고요. 또한 선한인을 위해서 박해를 감수하는 희생과 고통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성도가 된 우리 모두에게 예외 없이 주신 명령이자 인생의 과제입니다. 또 우리들의 숙제이지요. 오늘 선교와 전도가 본질적으로 무엇인지 살펴보고 이해하는 가운데 선교와 전도가 나의 소명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소명에 화답하기 위해 일어나고자 믿음과 용기와 기쁨을 구하고 또 그 믿음과 용기와 기쁨을 얻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 본문은 마태복음의 가장 마지막 말씀이면서 영어로 Great Commission이라고 부르는 예수님의 지상명령이라는 제목으로 잘 알려진 그런 말씀입니다. 사도 마태는 그의 복음서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증거하면서 오늘 본문의 지상명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구조를 보면 네 가지 구조적인 면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8절을 보시면 그 명령에 대한 근거가 있죠. 18절을 제가 다시 읽어보면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입니다. 18절이 그 명령에 대한 근거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두 가지 명령형의 동사를 찾을 수 있는데요. 19절에서 가라, 그 다음에 제자를 삼으라. 한국말 번역으로는 제자를 삼으라인데 그들이 제자가 되게 하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두 가지 동사가 추가로 등장을 하는데 그 뒤로요. 19절과 20절에서. 근데 분사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동사가 아니라 동사를 설명해주는 분사 형태를 하고 있는데 그 두 가지 추가 동사는 세례를 주고 그 다음에 가르치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주님께서 약속하십니다. 20절이지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는 말씀으로 이 지상명령이 마칩니다. 그 네 가지 이 구조적인 면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볼 텐데요. 선교와 전도라는 이 두 단어는 우리가 교회에서 참 자주 듣고 또 우리 입에도 많이 담는 그런 단어들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선교라는 단어도 나오지 않고 전도라는 단어도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선교와 전도의 본질을 알아가기 시작하는데 오늘 본문보다 더 적절한 말씀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남은 시간 선교와 전도에 대해 세 가지를 질문하고 그 질문들에 대한 답을 각각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 세 가지 질문은 첫 번째로 선교와 전도는 각각 무엇인가? 무엇이 선교이고 무엇이 전도인가? 라는 질문이고요. 두 번째 질문으로 선교와 전도의 목적이 각각 무엇인가? 그리고 세 번째 질문으로 선교와 전도를 하는 방법이 각각 무엇인가? 하나씩 묻고 하나씩 답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째 질문이 이것이죠. 선교는 무엇입니까? 전도는 무엇입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명령을 문법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핵심 동사는 두 가지입니다. 가라, 그리고 제자를 삼으라, 그들을 제자가 되게 하라. 이 두 가지 동사입니다. 선교가 무엇인가? 선교는 그 첫 번째 명령입니다. 가라예요. 가라. 전도는 무엇입니까? 전도는 눈치채셨죠? 두 번째 명령입니다. 제자를 삼으라. 그들이 제자가 되게 하라. 로 정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 가라라고 하신 선교의 본질적인 의미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겠습니다. 영어로 선교를 미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전도는 evangelism 또는 증인이 된다. witnessing 이렇게 하는데 선교는 미션입니다. 그 미션이라는 단어는 라틴어에서 나왔는데요. 그 의미는 보낸다입니다. 동사로는 미테이고요. 명사로는 미시오가 됩니다. 거기서 영어의 미션이 나왔고 우리는 그 똑같은 의미로서 그러니까 보냄을 받았다, 보낸다라는 의미로 선교라는 단어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 라틴어가 원래 신약성경을 이루고 있는 헬라어 안에서 보면 그 미시오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똑같은 의미로 보낸다라는 의미로 그 동사가 아포스텔로입니다. 아포스텔로 그러니까 우리 영어로 예수님의 열두 제자를 의미하는 그 사도를 가리켜서 apostle이라고 하죠. 헬라어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보냄을 받은 자들이다. 누군가 그들을 보냈고 그들이 보냄을 받아 온 사람들이다 라는 의미인데요. 재미있는 것은 우리가 사도라고 하는 그 사도라는 말의 한자를 찾아보니까 그 의미가 바로 그것이더라고요. 우리가 사신이라고 할 때 쓰는 그 사자처럼 누구를 보낸다라는 의미의 사자이고요. 또 도자는 무리 도자입니다. 곧 누가 보낸 무리,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 사도인 것입니다. 그것이 한글을 봐도 그렇고요. 영어를 봐도 그렇고 또 원어 헬라어를 봐도 똑같습니다. 보냄을 받은 자들. 그런데 보냄을 받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사도들만이 아니라 주님의 모든 자녀들 또한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역사를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가라라고 하신 그 선교의 명령을 사도들만 받은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도 받들었다는 점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선교의 본질은 가라고 하신 주님의 명령입니다. 우리를 보내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보내시고 우리에게 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내셨는지, 어떤 근거로 보내셨는지 오늘 본문 18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다시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8절,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가라. 이렇게 연결이 되죠. 우리에게 가라라고 하신 주님은, 그러니까 우리를 보내시는 주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소유하신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누구에게 보내시는 것입니까? 가라고 하시는데 누구에게로 가라는 것입니까? 그 18절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나에게 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다. 그러니까 하늘아버지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이 구절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휙 지나가 버릴 수가 있는데요. 특히 명령이 그 뒤에 나오기 때문에, 19절에 나오기 때문에 18절을 그냥 휙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 이게 예사롭지 않은 표현입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나에게 주셨다. 하늘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셨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하늘아버지와 더불어 삼위가 일체이신 하나님이지 않으십니까? 주님은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생사화복에 대한 모든 결정권이 주님에게 있는 분입니다. 언제부터요? 영원부터입니다. 언제나 주님은 하나님이셨고요. 언제나 예수님에게 생사화복에 대한 모든 결정권과 창조주로서의 주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그분은 그것을 소유하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성경은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지상에 오시고 이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부활하신 후에 하늘아버지께서 그 아들에게 어떤 권세를 주셨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권세가 어디 증거되고 있는가 하면 메시아를 증거하는 여러 시편 중에 가장 처음 시편인, 처음 말씀인 시편 2편에 그것이 증거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시편 2편으로 가보겠습니다. 시편 2편 7절과 8절입니다.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표현들이 슬쩍슬쩍 비춰져 있죠.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바울의 설교를 보면 그것은 예수님의 탄생을 가리킨 말씀이 아니라 주님의 부활을 가리킨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라는 표현으로 그 부활을 예언하셨던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 13장 바울의 설교에서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을 온전히 감당하시고 부활하신 후에 하늘아버지께서 성자에게 열방을 유업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열방을 유업으로 준다. 여기서 열방이라는 시편 2편의 말씀은 오늘 본문의 모든 족속과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국가와 모든 민족과 모든 언어에 속한 모든 사람들, 모든 세대의 사람들, 인류 전체를 가리킨 표현이죠. 그런데 모든 국가와 민족과 언어 위의 권세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에도 이미 가지고 계신 것이 아니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분은 절대자이시고 주권자이십니다. 이미 그 주권이 주님의 손에 있었다고 해도 이것은 전혀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아버지께서 부활하신 아들에게 주신 열방의 유업이라는 게 이게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뒤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레이블이 붙여집니다. 그들은 단순히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사람이라고 불리우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우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 죄를, 죄값을 치르시고 그리고 부활하시면서 그분이 의로우신 분이심을 증거하신 후부터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주어집니다. 그들은 이제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7장에서 주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내용을 기억합니다. 오늘 그 일부를 우리 어린이 설교에서도 나눴는데 이런 말씀을 하지 않으십니까?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사람들을 단 하나도 잃지 않고 모두 지켰습니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사람들, 그 사람들을 제가 지켰습니다.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리십니다. 그 사도들 뒤로 수많은 사람들이 사도들과 성도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며 그리스도의 사람이 됩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제 누구에게 보내시는 것입니까?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보내시는 그곳은 어떤 곳입니까? 주님은 우리를 주님이 부르실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보내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라라고 하신 그곳은 구원을 받고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할 사람들이 있는 곳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라라고 하시는 그곳은 이 지구촌에 사람이 살고 있는 어떤 지역도 예외 없이 모든 나라, 모든 족속, 모든 언어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라라고 하시는 그곳에 구원을 받을 사람이 수천 수만 명이 될 수도 있고 한둘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이름을 받아야 할 단 한 사람도 잃지 않으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그가 있고 그들이 있는 그곳으로 보내시면서 가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곳에 분명히 우리의 할 일이 있습니다. 가서 구원을 받을 사람들이 수가 적다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내가 그곳에서 20년 있는 동안 15년, 16년이 지나도록 한 사람도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믿을 수 있어요. 날마다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나를 그곳에 보내신 이유는 그곳에 구원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이 사실을 믿고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사람이 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 중에 구원을 받아야 할 사람이 있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오늘도 가라라고 부르시면서 우리에게 선교의 사명을 받들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지상명령을 기억하면서 선교는 가라. 주님께서 보내시는 그곳으로 가는 것이고 전도는 제자를 삼으라 라는 이 주님의 말씀에서 언제나 선교와 전도에 대한 생각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 질문이 이렇죠. 선교와 전도의 목적은 각각 무엇인가가 두 번째 질문입니다. 전도의 목적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에서 추가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8장으로 돌아가면 전도의 정의가 주님의 두 번째 명령 제자를 삼으라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명령 뒤로 주님께서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두 가지 분사 형태의 동사를 주시면서 설명을 해 주십니다. 사람을 주님의 이름을 받는 주님의 제자로 만든다는 것, 제자를 삼는다는 것은 그들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리고 주님께서 사도들에게 분부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전도의 구체적인 면이 바로 이것입니다. 세례를 받고 그리고 주님께서 분부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배우고 지키는 것, 이 두 가지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유일한 길은 성경 말씀의 바르고 적절한 가르침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소식을, 그러니까 복음을 알게 되고 그 복음을 믿음으로 내가 말씀대로 죄인이고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대속자, 나를 속량하시는 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믿으면서 그분을 구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죠. 주님을 구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주님을 구주로 받아들일 때 그 안에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복음의 세 가지가 담겨져 있죠. 죄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그리고 그분을 믿는 사람들이 가지는 소망에 대해서 그 모든 내용을 말씀대로 믿고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주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것을 구원, 영접 이렇게 표현하지 않으시고 오늘 본문에서 세례라고 표현을 하시죠. 세례. 모든 종교단체에 그 단체에 가입하는 어떤 절차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교회에 가입하는 멤버로 들어오는 절차는 곧 세례입니다. 그래서 입교 예식이라고도 합니다. 세례를 가리켜서요. 그런데 이 성경이 쓰여진 이때 당시 물로 자신을 씻어서 정결하게 하는 종교 예식이 기독교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다른 종교에도 그런 예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세례는 그런 종교 예식과 구분이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받는 세례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성경에서 자신을 증거해 주신 하나님,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에게 자신을 나타내신 하나님, 우리의 유일한 창조자시며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분,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구원자로 보내시겠다고 구약 말씀에서 예고하시고 그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 아들을 보내신 그분, 그 아들에게 우리의 죄를 담당시키시고 우리를 구원해내신 그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 다른 어떤 종교에서도 찾아볼 수 없고 성경을 떠나서 절대로 증거받을 수 없는 바로 그 성삼위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진리로 받들면서 그분의 사람이 되었다는 의미의 세례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세례를 받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구원을 기독교 세례 예식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지역교회의 일원이 되어서 지역교회에 속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우리 구원에 얼마나 직결되어 있는 일인지를 강조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느 지역에 가서, 그러니까 주님께서 가라라고 하셔서 간 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주님을 영접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주님을 바르게 알고 영접하는 것만큼 중요한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리스도인이 된 그가 교회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에게 그가 속할 교회가 있는 것 또한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교회는 세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의 믿음을 확인해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의 믿음을 함께 기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의 믿음을 승인해주고 그를 주님 안에서 자매와 형제로 부르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제자를 삼으라라고 하신 말씀의 두 번째 부분, 그러니까 첫 번째는 세례를 주고인데 두 번째 부분, 그러니까 그가 이제 주님의 사람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일부가 아닌 전부, 모든 것을 지켜 행하는 일을 담당하고 인도해주는 공동체입니다.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의 목적은 우리가 가서 복음의 씨를 뿌리는 것으로 시작하지만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한 사람이 주님을 영접하는 것으로도 전도의 목적이 끝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교회에 속해서 그의 믿음이 장성해가는 과정까지 제자를 삼으라라는 주님의 명령은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는 장기적인 일이에요. 한 사람을 주님께서 지상명령에서 말씀하신 대로 인도하는 것은 이것은 단 한 번의 시도 또는 짧은 순간에 이룰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전도의 목적이에요. 전도의 목적은 그가 주님을 영접할 뿐만이 아니라 세례를 받고 주님께서 분부하신 모든 말씀을 알고 따르는 것이다. 그럼 선교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선교의 목적은 전도입니다. 전도가 선교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선교의 이름으로 또는 선교단체의 이름으로 어려운 사람을 도울 수 있어요. 구제를 할 수 있습니다. 또 그 사회에 무너진 선과 정의를 세워가는 일을 도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도가 빠진 선교는 우리를 그곳에 보내신 주님의 목적은 아닙니다. 그 사회에 긍정적인 일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설명할 기회를 얻어서 그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해서 세례와 지속적인 지도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양육시키는 일, 이 일과 선교가 연결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선교의 목적은 전도이기 때문입니다. 목적이 분명하죠.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질문은 선교를 하고 전도를 하는 방법이 각각 무엇인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어떤 지역으로 보내셔서 그들이 강제로 교회에 오도록 지상명령을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정말 믿을 수가 없지만 한때는 칼을 들이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라고 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물론 교회 역사 어느 곳을 봐도 그 시대의 일부 잘못된 사람들이 했던 행동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강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고백하도록 그렇게 했던 그런 교회의 그 부끄러운 역사들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건 주님의 뜻이 아니에요. 강제로 믿도록. 어떻게 강제로 믿습니까? 말 자체가 모순이죠. 강제로 교회에 오도록 끌고 오는 것. 이것으로 지상 명령을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에게 주님의 제자가 되고자 주님의 사람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만 전도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이는 내가 아니에요. 나는 타인의 마음을 내 마음대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이는 그 당사자와 그를 지으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둘 뿐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선교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를 복음적으로 대우해 주는 것입니다. 16세기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 모두는 각각 그의 이웃에게 그리스도가 될 부름을 받았다라고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이웃들에게 그리스도가 되어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웃들의 죄값을 치른다는 그런 의미로 그리스도가 된다는 것이 아니지요. 죄값을 치르실 수 있는 분은 의로우신 주님밖에 없어요. 이 마틴 루터의 설명에 대해서 고 R.C. 스프라 박사께서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해석을 하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모두가 각각 그의 이웃에게 그리스도가 될 부름을 받았다는 루터의 말은 나의 이웃에게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보여준다는 것이다. 내가 주님에게서 어떤 사랑과 어떤 관심을 받고 있는지 그 사랑과 관심을 부족하나마 내 이웃이 나를 통해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그들이 보지 못하는 믿지 않고 있는 그리스도를 그렇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나를 복음적으로 대우해 주신 주님, 그래서 나는 그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나의 이웃을 복음적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선교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공동체의 역할이기 전에 우리 개개인의 역할이고 우리 개개인의 의무라는 점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설교 서두에서 말씀드린 그 질문이 있죠. J. Mac Styles 목사님이 그 한 교회에서 전도하는 교회 세미나를 진행하시는 중에 한 분이 하신 질문입니다. 요즘 우리 교회 주위에 베트남 사람들이 많이 이사를 오고 정착하고 있는데 교회는 그들에게 다가가기 위해 무엇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그분은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스타일스 목사님은 그분의 질문에 대해서 먼저 그 질문한 분의 이웃을 향하신 관심과 이웃을 배려하는 마음, 그리고 우리 동네에 베트남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다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에 격려의 박수를 보내주십니다. 너무 좋은 것이다. 너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그런 주님의 눈, 주님의 마음이다 라고 박수를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다가가는 것은 교회의 일이기 전에 우리 개개인이 해야 할 일입니다 라고요. 그리고 설명을 이어가십니다. 전도는 교회의 행사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는 grassroots, 그러니까 일반 신도들 개개인이 자기의 삶에서 행하고 생활하는 것이, 생활화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이렇게 풀어가십니다. 그리고 반농담으로 그러세요. 그 교회 목사님이 그 말씀을 드리고 듣고는 안도의 한숨을 쉬셨다고. 교회에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는 것이 답이, 교회에서 무엇을 하는 것보다 그 1차적인 책임은 우리 개개인에게 있다. 우리가 개개인적으로 다가가야 한다라는 그 설명을 주신 것입니다.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 그들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고 주님을 바람직하게 생각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지난주 본문 말씀에서도 봤죠. 바울이 그러죠. 내가 모든 사람을 위해서 모든 사람처럼 그들을 대해주지만 결국은 내가 몇몇 사람을 구원하고자 합니다. 바울도 모든 사람을 복음적으로 대우해주지만 그들 중에 누가 구원을 받을 것인지 몰랐습니다. 누가 복음에 대해 긍정적으로 반응할 것인지 바울도 장담을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바울이 모든 사람들을 복음적으로 대우해준 것처럼 우리도 모든 사람들을, 모든 이웃들을 복음적으로 대해주면서 우리가 은밀하게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나의 이웃을 위해 주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앞세워 해야 합니다. 이렇게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는 그들에게 루터의 그 표현대로 내가 섬기는 주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고 예수님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그 모든 목적을 내가 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말씀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그에게 친절하게 대해주는가? 왜 그를 용서하는가? 왜 많이 인내하는가? 그리고 내가 왜 그와 친구가 되려고 하는가? 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세례를 받고 그리고 주님의 사람으로 장성할 수 있도록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이지 선교의 목적이 전도라는 것을 잊지 않고 말씀입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 교회에 아주 귀하고 빼놓을 수 없는 역할이 있습니다. 교회는 이처럼 전도와 선교를 생활화하는 성도들에게 영의 양식을 제공해야 합니다. 함께 합심하고 기도하고 연구하는 그런 자리들을 교회가 제공을 해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한 그런 성도의 인도로 불신자가 교회에 왔을 때 탁 봐도 나의 문화권, 그리고 우리 교회를 이룬 다수의 문화권과는 너무도 상반된 그런 문화권에 소속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불신자가 교회에 들어왔을 때 그의 방문을 진심으로 기뻐해 줄 수 있는 그런 문화가 교회에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한번 그가 처음 온 날 그를 따뜻하게 대해주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를 복음적으로 대우해 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또 다른 16세기 종교개혁자 요한 칼빈은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지상교회의 우선적인 과제는, 그러니까 우리 버클리 은혜 장로교회의 우선적인 과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무형교회, 그러니까 구원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속해 있는 그 교회는 우리가 한눈에 볼 수가 없어요. 지금은 보지 못하죠.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 지역교회에 무엇을 행하느냐를 따라서 보여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엿보여줄 수 있는 것이죠. 교회는 반드시 신자와 불신자를 헷갈려 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신자와 불신자를 서로 구분할 수 있어야 하고요. 불신자가 교회의 멤버가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교회의 정체성이 바로 그런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들로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로 이루어진 공동체가 바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모든 공개적인 사역 시간들, 그러니까 이런 주일 예배 시간, 성경 공부 시간, 이런 교회의 공개적인 사회에 교회는 불신자들을 환영해야 합니다. 불신자들이 교회에 찾아오는 것을 이상하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복음적인 대우를 교회에서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이처럼 선교의 방법은 복음적으로 대우해 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전도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전도의 방법도 똑같이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잠시 후에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성찬식이 어떤 시간입니까? 주님의 죽음을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그렇죠. 주님의 부활하심도 기억하지만 앞세워서 기억하는 것은 주님의 죽음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성찬식을 가리켜서 신도들에게 죄책감을 끼치는 예식이다. 그러니까 성찬식이라는 것을 두고 신도들을 죄책감에 사로잡히게 해서 교회에 묶어놓는 그런 방식이다. 이런 어떤 테크닉이다. 요즘 트릭이라는 말이 유행인데 그런 트릭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찬식이 우리에게 죄책감을 끼치게 합니까? Absolutely. 우리에게 죄책감을 줍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에게 죄책이 없지 않고 있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우리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 죽음을 기억하는 자리에서 우리는 죄를 더욱 깊게 의식하게 됩니다. 성찬식이 우리에게 죄책감을 끼쳐주는가? 당연합니다. 당연합니다. 하지만 성찬식은 우리가 범한 죄와 우리의 죄성을 지적하기만 하는 예식이 아니라 죄인을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정죄와 저주가 이제 내가 아닌 다른 곳으로 갔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식이 아닙니까? 정죄와 저주가 나에게 임하지 않고 당연히 내가 받아야 하는 것을 내 주 예수 그리스도 대속자가 받아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는 자리입니다. 그 의로운 분이 왜 죽으십니까? 그분이 뭘 잘못하셨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죠. 내가 죽어야 마땅한데 나 대신 그분이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믿음으로써 하나님께서 나를 더 이상 정죄하지 않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구원의 확신과 영생의 소망이라는 엄청난 구원의 혜택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가르쳐야 합니다. 열심히 선교해야 되고요. 열심히 그런 성경 공부와 예배와 전도의 자리를 마련해야 됩니다. 그곳에서 결정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오늘 우리가 거하는 이 성찬식이 의미하는 주님의 죽음, 왜 그분이 죽으셨는가, 그리고 왜 나를 위해 죽으셨는가를 가르치면서 그 마음, 심령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자리를 인도하고 또 성령님께서 그 시간 영광을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교회가 있는 이 지역,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을 답하기 위해서 시작해야 하는 것은 교회가 아니라 우리 개개인의 삶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나는 선교와 전도를 실천하고 있는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 질문을 묻고 이 질문에 답하며 이 질문의 답에 대한 부끄러움을 덜고 덜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한인교회로서 과거 어느 때보다 지금 더욱 한인들 넘어 일반 사회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이민 역사의 시기가 그런 때이고요. 또 교회, 이민교회 역사를 보면 지금 흐름을 보면 딱 그 시기입니다. 지금 이 순간 저를 포함해서 한인교회 목회자들이 우리가 사는 지역의 인구와 문화에 대한 변화를 외면해버리고 그동안 해왔던 방식으로 한옥권 중심식으로 교회를 운영한다고 고집한다면 제가 볼 때 저와 같은 목회자들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교회에서 월급을 챙겨가고 사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희 시대까지는 그만큼 한옥권의 목회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떠난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가 떠나고 나서 이 교회를 이룰 차세대는 완전히 길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이 문화와 이 지역과 이 사람들과 완전히 분리된 목회를 40년, 50년, 100년을 해온 결과 결국 그들은 갈팡질팡 갈 길을 모르고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선교와 전도, 그 정의와 목적과 방법을 생각해 보면 내가 지금 있는 이곳, 바로 이곳이 주님께서 나를 보내신 선교와 전도의 현장임이 분명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명령의 내용을 언제나 기억하면서 나의 뒤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허락받아야 할 주님의 사람들을 이 세상에서 주님의 이름 아래로 불러내고자 가서 전파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님의 인상을, 주님의 복음을 삶으로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 감사합니다. 저희 안에 선교사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사도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보내신 것처럼 저희 모두도 그와 같은 동일한 선교와 전도의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내 안에 선교사 공감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공감하는 만큼 부끄러운 모습들이 많고 선교, 그러니까 가지 못하고 또 전도, 주님의 복음을 설명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저희가 부끄럽게 여기오니 주여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이 이민 생활을 하고 또 유학생 생활을 하고 객지 생활을 하면서 은근히 우리 지역사회와 자신을 분리해왔던 우리 개개인의 삶의 모습과 또 교회의 모습이 있습니다. 저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우리 한인교회 또 우리 한인 이민 역사의 이 시점에서 이 점들을 저희들에게 짚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분주하게 행해야 되는 선교와 전도가 멀리 있는 곳이 아니라 바로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통해 얻은 확신을 가지고 우리 이웃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저희가 우리 이웃을 복음적으로 대우해주고 또 그 복음 자체로 불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그렇게 부름을 받은 사람들을 복음적으로 받아들이고 또 그들을 양육하기에 인내하고 또 전심을 쏟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앞으로 10년, 20년, 30년 후에 우리 버클리 은혜 장로교회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모습의 사람들인지 전혀 감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런 위치에 왔는데 오직 한 가지 믿는 것은 주님께서 뜻하시고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주님께서 운영하신다는 점과 저희가 주님의 그 뜻을 따르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놓치지 않고 따라 나가면서 이 교회가 이 지역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귀한 주님의 빛으로 불러내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